우리는 흔히 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도 여러 장인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한 분이 호미로 유명해진, 그래서 흔히들 K호미라고 불린다는데, 그 호미를 만드신 영주 대장간의 성녹이 장인이십니다. 성녹이 장인이 만든 호미가 북미 지역뿐 아니라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캐나다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주문이 늘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성녹이 장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나이가 70이 되셔서 자신의 기술을 배울 제자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석장인을 찾아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여럿 있긴 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열흘 정도 지나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제자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의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마이클 웰즈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화, 한 서기관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19절을 보실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반대편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반대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의 반대편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죠. 그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데가볼리로 가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아마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정말 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대편에 가신다는 의미를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는 현재적 상황을 포기하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현재의 이 안락한 상태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현재 상황, 이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 상황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것보다는 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나보고 지금 부정한 이방인 지역으로 가라고 하라니.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을 포기하라고 하라니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만 이라고 하면서 정색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등장하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랍비라는 표현이죠. 랍비는 제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훌륭한 랍비일수록 제자들이 많았겠죠. 사람들은 이 훌륭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정말 굉장한 일로 여겼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들 그리고 가르침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꽤나 수준이 있는 소위 들어야만 하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가르치는 자들과는 또 다른 가르침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데? 뭔가 괜찮은데? 난 이 사람에게서 꼭 배워야겠어 라는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것은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예수에게 배우는 것이 그 서기관에게는 곧 성취이고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한 성취와 성과는 필수적인 요소였죠. 뛰어난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과를 내어 자신이 세운 목적을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취와 성과는 본래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성취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구속하여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성취는 나쁜 것이 됩니다. 의심과 믿음이 혼재하기 시작하면서 야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그러면 마음속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0절의 의미를 보이는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은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많지도 않았고 집을 지을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집을 가지시려고 하셨다면 집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한 것이 바로 내 집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이민사회에서도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나의 집이라는 것은 모두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집이 없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죠. 평생 자기 집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집이 없어. 그런데 너도 집이 없어도 되니?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나랑 다니면 너가 기대하는 기준에서의 성취나 성과 같은 것이 없어. 그러니 너가 생각하는 성공도 없을 거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듣는다면 그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그것은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그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시지도 않았고 집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졌고 교회는 누군가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누군가의 물질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고 구제하는 일에도 재정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돈 필요 없어, 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취와 성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 제자는 세상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성취나 성과 그리고 성공이 교회 안에도 슬며시 들어와 버렸습니다. 크기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스갯소리로 숫자가 많으면 이단도 안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마이클 웰즈 목사님은 이러한 아픈 현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성과의 크기로 성공을 가늠하려고 한다. 교회 차원에서의 성공은 예배당 건물의 규모와 화려함, 헌금 액수, 출석 교인 숫자 등을 지칭한다. 이런 제자도는 몇몇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를 양산하는 틀에 불과하다. 요약해보면 교회 안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취나 성과의 방식이 들어오면서 제자가 아닌 무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는 나쁜 교회, 작은 교회는 착한 교회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는 나쁜 교회, 부족한 교회는 착한 교회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교회의 성과로 내세우고 목사의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데 교회에서조차 누가 잘해서, 누가 대단해서, 누가 뛰어나서라는 말이 서슴없이 나옵니다. 물론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결코 그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제자도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할 곳에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우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늘 긴장하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폴 트림 목사님은 리드라는 책에서 인간의 모든 야망과 성취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님의 영광 아래에 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성취의 욕구를 내려놓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일에 진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만나는 관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방향 전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하겠다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이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던 그 시대적 문화를 따라서 배움과 성취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신이 나섰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제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먼저 따르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르겠다 결심하였습니다. 나무에 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있던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내려오라고.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고 부르시자 삭개오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내려왔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셨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나의 원함과 나의 의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제자가 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 야망이 기반이 되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제가 남아있었고 그 과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게 만들기에 이 죄의 문제는 진실한 제자가 되려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또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살아갈 때 결국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음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22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한 아비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장래 문화를 비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시급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22절은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면 죽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결국 죽음을 위해 살아간 것 아니냐고 그렇게 묻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을 의미할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생명의 잉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사망이 우리의 권세다 되지 않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대속의 죽음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마이클 웨즈 목사님에 따르면 이 하늘의 제자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온전하게 되는 과정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힘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자가 된 이들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품성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높아져야 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비움의 자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부인, 즉 우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제자도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언행을 하며 남을 깎아내리며 살아가는 것은 겸손한 삶일 수 없고 하늘의 제자도를 추구하는 삶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취와 성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제자가 되었는데도 겸손히 주님을 드러내려 하기보다는 나를 더 드러내고 나의 뜻이 더 맞다는 데에 열심을 내려 합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신학대학 전체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목회의 꿈을 크게 가지라고, 숫자도 예산도 크게 꿈꾸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크게 해야 목회 잘했다고 칭찬받고 목회 성공했다고 주변 사람이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 그러면 나는 만명을 목표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러면 만명을 목표로 하면 만명을 못하더라도 아, 천명은 하지 않겠나. 아 그러니 나는 목표로 만명 목회를 잡아야지. 만명 목회. 예배가 끝난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정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으면 목회 잘했다라고 하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아 보여서 아 목회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 제대로 목회한다는 것의 목표를 교인 숫자만은 목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말씀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제가 그 목표를 세울 때 저는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성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 가슴이 덜커덩, 정말 철커덩 내려앉아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목표를 세운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저를 종으로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우시려고 신학교를 보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 숫자를 앞세우고 크기를 앞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데 주위에서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받으니까 라면서 나를 중심에 두고 사람의 눈을 좋게 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이 길에 들어왔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성취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과 함께 마음에 두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따금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저를 드러내려는 생각이, 저를 나타내려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평생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떤 이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늘의 제자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의 제자답게 사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다고 여길 때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찬양을 정했다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다시 다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힘과 믿음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감사가 제 기도 가운데 터져 나왔습니다. 찬양하실 때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우리에게 거룩할 힘, 또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하늘 보고 지시는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내가 왕조가 주의 사랑.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